말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3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18절부터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어떤 한국의 권사님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본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몇 월 며칠 무슨 설교 다 적어놓는데요.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교 못하도록. 제가 여러분도 혹시 적어놓으셨어요? 1장 1절에 몇 월 며칠 최목사 수요 설교 1번. 예, 작년 2월 22일. 예. 제가 보니까 작년 2월 22일, 그러니까 뭐 쭉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히브리서를 한 건 아니지만 오늘이 40번째, 1년이 넘었습니다. 참 이렇게 성경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네. 히브리서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웠을 것이고 저도 어려웠었고 그러나 다음에 또 한다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죽기 전에 안 할 것 같은데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하면 좀 더 잘하겠죠. 좀 더 정확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회를 그렇게 좀 밝히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잠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경외심,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해가지고 성경, 경이라고 하는 어떤 경전과 같은 거룩한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거룩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이 성경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서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이야기만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신비로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신비에 갇히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여러분도 읽으시니까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경이롭고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만 아주 많은 부분이 인간들의 이야기, 배신하고 죽이고 속이고 도망치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심지어 간음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왜 성경에 그런 이 인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냐는 거죠.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이 인간들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지리도 못난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신비적인 책으로만 여기면 굉장히 초월적인 어떤 경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정말 밑바닥인 인생, 가망성이 제로인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위대하고 명예롭고 또 영광스럽게 만들어내느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 역시 삶을 자랑할 것 없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도 없는 지지리도 못난 부족한 자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낮아지시고 아니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인생을 청산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해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대개의 경우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고 이렇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 내가 어디 있는지 주소를 몰랐는데 이제 만났네 하고 밑줄을 쫙 긋죠. 그리고 그것을 밑줄을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애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애워서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어요. 내가 이 말을 애우고 있다라는 것을 적시적소에 해야 되는데 상황이 맞지 않는데도 그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을 알고 있다라고 기억하고 애우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물론 뭐 잘못됐다, 죄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부분 그 과정에서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우리의 듣기 좋고 성경 읽다가 어쩜 나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한 구절의 말씀인가 하고 주어 담아서 이 컨텍스트 밖으로 나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이 컨텍스트와 무관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만 제가 들어볼게요. 욥기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 보이는데 자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멋있는 말씀. 여러분 아마 밑줄 쫙 긋고 누구나 꿈꾸는 좋은 말씀.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구에 문 딱 들어가자마자 객자로 딱 걸어놓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냐면 수아 사람 빌닷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상실해버린 욥에게 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잘나고 이빨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빌닷이 욥을 향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면 지금 꼴이 그 꼴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그가 미약할지라도 그의 나중은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비꼬는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제외하고 저 말만 인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말이 있고 또 신약의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또 좋아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여러분이 예상을 했을 겁니다.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여러분의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못할 게 없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쓰셨을 텐데 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전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가난해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해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그 특별히 자족하는 법을 다 배웠다. 하여 지금의 나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나에게는 가난해도 상관이 없다. 부유해도 상관이 없고 가난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부유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니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형편의 상황이 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어떤 형편에 와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를 향한 신뢰, 믿음 이것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예, 그 말이죠. 여러분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알고 계셔서 뭐 뻔한 것 하고 또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을 간단하게 이 표를 하나 잠깐 그림을 보면은 성경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본문인데 그 본문은 딸랑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아래로 상호 본문이라고 협 그 코텍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색은 종이이고 검은색이 글자인데 우리가 배운 고등학문을 통해서 이 문장들을 해석해내는 것. 자, 저 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그보다 더 큰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 본문과 텍스트라고 하는 것. 이게 텍스트인데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지만 그보다 더 큰 컨텍스트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컨텍스트는 보다 더 큰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딸랑 어떤 것을 빼와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렇게 하는 순간 저것이 컨텍스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의미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좀 복잡한 의미의 그 연결고리들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에게는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그 성격상 구분이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서 장르가 달라요. 구약에도 여러 장르들이 있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은 이야기라고 하는 서사가 등장하고 또 편지라고 하는 서신들이 등장해요. 서신을 이야기처럼 읽으면 안 되고 이야기를 편지처럼 읽으면 안 돼요. 거기에 맞게끔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1년을 넘게 수요예배 때 보아왔던 이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성경으로 경전으로 신성시 여기는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편지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편지가 가지고 있는 장르적인 특징으로서의 주제 그리고 수신자와 발신자 그 편지를 쓰는 특별한 목적과 편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편지로 읽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내는 사람인 히브리서 기자의 그 심정과 그 편지를 받아 읽어보는 독자들의 현실들을 이 내용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비로소 히브리서의 의미를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대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어요. 굉장히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어려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수요일날 함께 모였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어떤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앞에 나와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읽습니다. 모두 청중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읽는 자의 입을 주목하고 그 내용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3장 25절까지 정말 그렇게 막 빠르게 말고 전달력 있게 읽어낸다면 얼마나 걸린 줄,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뭐 좀 덜 걸리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 달락달락 쪼개가지고 1년 동안 나누어 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1년 동안 보니까 지금 전혀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그리고 듣는 이 독자들은 한 번에 한 시간에 이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요소와 내용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그들과 편지를 쓰는 자와 공통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다 이해했을 거예요. 진리로 이 말씀을 아주 경건한 말씀으로 읽어야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곤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독자들은 지금 순종을 결단해야 하는 도전적인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과 갈등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서신 초반부터 점점 가더니 어느새 끝에까지 왔는데 처음 의심의 늪에 빠져있던 저들이 서서히 거기서 나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요청하고 목적했던 그 목적을 거의 이루어가 그의 곤면을 듣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는 그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들의 현실을 배경으로 컨텍스트로 하는 그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교정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또 명령하면서 이 13장, 물론 그때는 장절이 없었지만 이 분량의 편지 안에 자기의 모든 사랑을, 정성을, 열정을 쏟아서 담아 보내는 편지, 곧 사랑의 편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가? 우린 첫 시간에 특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고 할 만큼의 정확한 정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많은 부분으로 갈리지만 그가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 이 발신자인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면서 분명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인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같은 동족의식을 느끼면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거대한 청사진을 그의 머리와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초대교회 리더들과 밀접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로, 계속 아들로 칭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서는. 어찌됐건, 이에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친 말씀들을 보면은 굉장히 바울과도 흡사하고, 1세기 초대 리더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쓴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 이 그의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신자인 유대 크리스찬들의 이 크리스찬 공동체의 절박한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현실에 정확하게 맞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보다도 양을 사랑했던 목자입니다. 성도를 사랑했던 목회자예요. 그는 한 영혼이라도 유대교에서 회심했던 저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목양 일념하는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17절에 우리 한번더 읽어보죠. 지난주 읽었지만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을 권면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의 중에 있는 리더가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 역시 그 역시 그런 정신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 한 영혼도 하나님에서 다른 곳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그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참,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는 리더가 되어라. 전심전력.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한 단어 한 단어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써 내려갔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서울에 람서울은혜교회 원로 목사 홍정길 목사님을 잘알 겁니다. 그분은 기독교계에서 이제 원로신데 정말 존경받는 분. 은퇴가 아름다워. 뒷모습도 아름다웠고 지금도 굉장히 활동을 그 역동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2년 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 이분이 목회를 실패했다면 한국 교회 목회자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 라고 하시더니 금번 부활주일, 지난 부활주일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뭐라 하셨냐면 나는 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는 가짜 목사였다. 뭐 자기 고백입니다. 누가 이분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당신은 가짜 목사라고 한게 아니라 자기 고백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이처럼 훌륭하신 분이 목회 열심히 잘하셨고 멋지게 은퇴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장애우들을 위해서 온 몸을 던졌던 지금도 그 일에 매진하고 있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가 실패했고 그가 가짜 목사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 목사님은 개척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3년 만에 성도 가정수가 500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으로 불어났어요. 3년 만에. 왜 본인이 가짜 목사였다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분의 왈, 처음 3년은 진짜 목회자였대요. 처음 3년은. 그러나 3년 후부터는 가짜였대요. 왜냐하면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자기 성도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양을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구분이 안 가더래요. 너무 많아서. 그때부터 자기는 교회를 시스템화했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성도들이 효율적으로 잘 예배를 드려볼까? 그것에 초점을 두었고 미국의 이 메가처치들의 그 시스템을 모델링 삼아서 그것들을 가져오니라고 혈안되었다. 그렇게 하느라 양을 돌보지 못했다. 누가 누군지도 몰랐다. 그것은 목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가짜 목사였다. 자책하는 그 글에 굉장히 도전도 받고요. 이분이 가짜 목사라면 조족 지혈과 같은 저는 뭐 말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찌됐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양을 소중히 여기는 참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조금이라도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당할까봐 잠 못 이루며 아마 이 서신서들을 써 내려갔을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말만 가지고 예수 믿는 너희 이렇게 믿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입으로만 이들을 곤면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답입니다 라고 줄 때에는 이미 그 역시 고난도 받아보고 그 예수가 답이라는 사실 앞에 항복해보고 무릎 꿇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경험한 상태에서 그것을 답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설득이 아니라 충분히 믿을 만한 내용으로서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말은 진실했고 믿을만했고 대단히 설득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며 그런 지혜로 그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권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약점, 부족한 부분, 때로는 권면과 함께 책망, 찌르는 말씀, 그들의 오해와 고집과 무기력을 되돌리는 엄숙한 말씀,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되돌아갔던 발걸음을 다시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심폐소생술과도 같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절박한, 애절한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했어요. 자신이 이러한 진심이 이 후반부에 이제 끝부분에 와서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었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편지 확신이 안 들었다면 아마 히브리서는 더 길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13장에 와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 자기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편지 끝맺음에서 굉장한 이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끈끈한 형제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서로 기도로 마지막 위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8절에서 19절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와 함께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서로의 신뢰관계가 없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해 주라는 이 요청은 충분히 그들 간에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애절함도 있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속히 이 공동체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히브리서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속히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이어서 곧바로 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참 애절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이제 서신을 끝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런 목회자였어요. 열심히, 대충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지하면서 열심만 부린 것이 아니고 아주 지혜롭고 지식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굉장히 해석적인 그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 교훈을 준 다음에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 간구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을 사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들을 위한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이들을 부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 속에 거하시니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이 마지막 바통을 넘기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기도는 20절에서 21절에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편지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뭐 저와 여러분처럼 마지막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고 후루룩 쓰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단어 선택이 이제 후반부로 올수록 그리고 끝부분에 올수록 마지막 끝부분에 올수록 단어 선택이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그저 그냥 대충 끝내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성경 신약에 있는 서신 편지들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제일 소홀히 여기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이 서신의 주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마지막 이 부분에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에게 하는 이 기도 내용에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등장하게 돼요. 그러므로써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들 부탁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13장을 써 내려오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 편지에 담으면서 지금 이 편지를 공동체 앞에서 읽고 있는 그 순간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던가를 다시 한번 단어 단어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끝맺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독자들을 향한 마지막 선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이게 히브리서 주제였어요. 양의 큰 목자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양떼인 너희를 목양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다. 지금의 고단한 현실에서 너희를 절대 홀로 두지 않는다. 너희를 목양하고 계시다. 그분이 큰 목자이신 예수. 영원한 언약의 피. 우리가 익숙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 이루신 그 언약의 대속의 피를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입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너희들의 지금의 현실이 죽을 것 같으냐?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염려마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너희가 당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의 필요,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 너희의 인생을 견뎌라. 자기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 없다. 지금의 현실, 고단한 삶, 두려운 오늘,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으니, 그분의 손에 있으니, 너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너희를 스스로를 묶어라. 그 앞에 즐거운 것, 지금의 고난의 길을 지나고 있는 너희가 그 고난에서 멸망당하고 끝날 인생이 아니고 그 고난은 지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영광을 향하여, 기쁨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당한 현실을 즐거움으로 견뎌라. 지나라. 우리는 영광으로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길 그 예수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히브리서를 서머리하는 마지막 가르침. 예. 여러분, 이 기도가 가진 기능 하나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편지 마지막에 기도를 담았을까요? 제가 대표자로 공동체 앞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목소리, 제 음성으로 이 기도를 읽지만 다른 때보다도 이 기도만큼은,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부분에서 와서만큼은 모두가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그죠? 모두가 눈을 감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의 기도는 공동체에게 울려 퍼졌을 거예요. 비록 자신의 몸은 여기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연합하고 싶어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함,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이 편지를 읽을 때 마치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대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 간절함을 전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기도를 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안에서 편지를 쓰는 히브리서 기자와 편지를 읽는 히브리서 독자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 안에 각자의 현실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아주 재밌는 말을 하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냐. 간단히 썼답니다. 간단히. 굉장히 말 한마디에 여러분 어떻게 그 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한 시간 동안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 따라가다가 순간 딴 생각하고 집에 뭐 올려놓고 왔는데 생각해버리면 놓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어떤 분은 그렇게 읽었을 텐데 마지막 끝날 부분에 와서 내가 간단히 썼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 몇 사람이 빵 터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코 간단히 쓴 게 아닌데, 그죠? 복잡하게 썼는데 아직도 할 말은 많으나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못다한 말을 몇 마디 언급한 뒤에 이 서신의 최종 마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물론 그 반응은 없습니다. 답신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에 대한 추가적인 누군가의 보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들과 함께 생명으로 목자로서 함께 하셨다면 분명히 히브리서 독자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요청했던 목적대로 분명히 결단하고 순종하고 고단한 현실을 믿음 붙들고 예수와 함께 성실히 걸어갔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권면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히브리서 기자와 독자들처럼 우리 인생길이 홀로 걷는 길도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셨고 그 길을 함께 걷고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길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것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히브리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넘도록 2000년 전에 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 하지만 두렵고 어려운 현실 앞에 죽어나가고 배교하고 고통의 신음으로 가득 찬 그 교회를 향해 써진 귀한 편지를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고 때로는 아무런 감동 없이 읽어내려갔고 또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겼던 이 히브리서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구구절절 모두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고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고 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순종을 다짐하고 어떠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믿음 예수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히 신실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